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문다봉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쁨,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쁨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굿모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바른 것을 믿으니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복음을 바탕으로 믿는 것을 생활화할 때 교회가 조금씩 천국의 윤곽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끊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KCPC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그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Unshakable Joy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면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어떤 근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흔들릴 수 없는, 크리스천의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은 무조건 복음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기쁨을 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늘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이 나아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절대적인 영원한 기쁨, 그 마지막 순간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하루, 당장,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어떻게 쟁취하는 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순간의 기쁨은 복음을 알고 다음에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 기쁨을 매일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성숙한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감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여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27절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을 보면서 만족을,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훈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로마의 영향권, 문화권 아래에 속해 있지만 너희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가 이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곽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펼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가까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한국을 알리자는 캠페인을 우리 센터빌에서 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의 한인의 삶의 정체성이 담긴 삶을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코스코에 김치를 팔고 거기에 김도 꽤 맛있고 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어느새 센터빌에 계신 분들이 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울이 어떠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어떤 시민권의 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천국의 윤곽을 잡아나갈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할 때 세상은 크리스천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라고 감을 잡습니다. 그 기쁨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복음을 올바르게 믿으면 올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orthodoxy,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ortho, 올바른, doxy, 믿음. 그런데 그것을 늘 그럼으로라고 연결시킨 후에 올바른 삶, orthopraxy, 올바른 행위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으로라는 이 전환점을 바탕으로 서신서들은 늘 올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추가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식민지 아래에서 천국을 보여주자는 교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복음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복음대로 살아라.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복음을 살아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연합, 둘째는 담대함, 셋째는 고난의 동참입니다. 이 천국의 윤곽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복음을 살아낸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연합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합을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이렇게 연합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단지 어떤 감정이 같거나 취향이 같거나 우리가 기호가 같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헬라어로는 한 spirit, 한 영, 즉 한 성령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성격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색채와 그 어떤 문화적인 그 바운더리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을 주셨으니 한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됨은 어떤 인위적인 만들어냄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입니다. 아멘. 또 둘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영이지만 동시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떤 감정이나 어떤 바이브가 잘 맞아서 우리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한 뜻으로 동역한다고 되어 있죠.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또 역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 성령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연합의 본질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조화가 아니라 목표를 같이 두고 있으면 여러분 회사의 파트너들도 아무리 서로 싫어하고 밉고 시기 다툼이 있을지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크리스천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를지라도 영혼 구원과 그리고 복음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차이를 접어들고 우리가 공동 전선을 펼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군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한 본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았고 똑같은 보혈을 받았고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똑같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분란을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갈라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연합하게 노력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불편하면 피하고 혹은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그렇게 벽을 지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더 작은 그룹을 만들고 소그룹 안에서도 더 작은 그룹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은 연합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사람을 하나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코이노니아, 정말 영원한 교제 속에 그 형제를 초대했고 그 자매를 초대했는데 내가 하느님의 삼위일체 그 교제에서 그 형제를 내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연합을 반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하나를 반복합니다. 한 몸, 우리가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느님 전부 다 똑같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나뉘어지냐?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현실을 이 orthodoxy가 있으면 이제는 이 하나됨의 현실을 생활화, orthopraxy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orthopraxy 어떻게 살아내냐? 복음을 믿는데도 왜 기쁨이 없을까? 우리는 하나됨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삶에 괜히 내가 어둡고 침울하고 내가 기쁨이 없을까를 잘 돌이켜보면 그 중에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피하고 하나됨을 피하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불편함 때문에 나의 기쁨이 갉아먹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목표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그 성령의 아픔이 나에게 그만한 충만한 기쁨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접기 책을 보면서 어떻게 종이를 접을까라고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를 접지 않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접기 책을 보면 평면적으로 기쁨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이론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접어서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그 기쁨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쁨이라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내가 이럴 거면 기쁠 거야. 내가 이런데 왜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안 접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보니까. 종이접기를 배우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은 접어보는 것입니다. 연합도 똑같은 것인데 해봐야 평면적이었던 나의 기쁨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면서 우리가 드디어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차장에서 자리를 양보하시고 사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리감이 있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번 화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원 회의 때 언성을 높이셨다면 끝나고 난 뒤에 빨리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그 복음을 이제는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화해를 할 때 가장 큰 기쁨의 특징이 뭐냐? 해보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화려해집니다. 더 색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아, 내가 믿는 orthodoxy, 그 올바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구나. 그 배짱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통해서 복음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교회가 교회답기 시작할 때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대적함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세상의 대적함과 담대한 삶을 살아낼 때 복음의 어떤 윤곽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낸 둘째의 모습은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이것입니다. 이것, 너희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바로 이것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재판에서나 어떤 심판 앞에서나 혹은 배심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증거가 관찰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특히 세상의 반대함에 불구하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오늘 확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나에게 복음 중심적인 삶을 나에게 나무랄 때 내가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복음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세상이 대적할 때 우리는 복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침묵하게 되고 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복음이 사실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담대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두려움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이 담대함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운명이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어떤 성격이 센 사람의 기본 성질이 아니라, 또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의 생활력이 아니라,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르토독시를 통해서 내가 알 때 그저 나타나는 것이 담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담대함을 받으시길 바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타나는 오르토프렉시가 대적 앞에서 담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허공에 뜬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적함을 받았지만 대면하신 후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예수님을 붙드사 그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의 담대함은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데 우리가 연합을 피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데도 대적을 피하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를 피하기 때문에 담대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용기를 내야 될까요? 세상이 나한테 야 너 나랑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살니까 핍박할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 내가 담대함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믿음의 증거를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피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놀이기구를 탄 아이는 기쁨이 입체적으로 바뀌고 그 담대함이 입체적으로 바뀌고,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타지 않는 아이는, 그 신앙의 생활에 근력이 없는 아이는 기쁨이 늘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재미를 놓치고 계신가요?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알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나의 기쁨이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만큼 기쁨이 생기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이 생기고 또 담대함이 생겨서 구원의 증거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르죠? 그냥 해피 스토리가 아니라, 해피 엔딩이 아니라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낸 삶의 셋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지만 거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남은 과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칭의 이후에 우리는 성화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즉 우리는 한 가지만 몰두하면 되고 생존이나 의식주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럭셔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 하나가 나의 가장 큰 목표라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고난 이외의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만이 나의 인격체를 인격체답게 만듭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와 아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인과응보 혹은 내가 악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조차도 나의 성화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르는 줄 믿습니다. 즉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의 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은혜래 그러면 달게 받아야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벌칙이 아니라 선물이래 그러면 내가 버텨야지, 이걸로는 기쁨이 안 생깁니다. 왜 축복인지 왜 선물인지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그래서 진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왜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고난을 뒤돌아보면 패턴이 보이는데 그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모양은 늘 달랐고 저의 삶에서도 그에 대한 나의 반응도 달랐고 그것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도 늘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정된 패턴은 뭐냐? 무조건 예외 없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효과를 어떤 것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쩌면 가장 큰 효과, 기쁨이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주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를 겪지 않으면 로마서 5장 8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린 늘 누구랑 갈등이 있으면 네가 먼저 사과해, 접어 들어오면 내가 용서를 할게, 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접을 수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근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드디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달으면서 내 교만이 안개처럼 거두어지면서 드디어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은 나와 같은 못된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억울해도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도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53장 7절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종이 접기를 마친 후에 결정체처럼 이렇게 갑자기 확 살아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일하게 억울할 자격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데 나는 입을 못 닫을까? 드디어 예수님과 공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한동안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면서 눈치를 보면서 늘 미안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드디어 서보니까 예수님과 그나마 동질감이 느껴지고 연민이 느껴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버리셨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고 입체적으로 느껴서 기쁨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구나.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여러분, 이 말은 좀 따라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생이 편리할 때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체험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잘 되는 인생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을 원합니다. 늘 주시고 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의 마음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디어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지금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제일 큰 기쁨은 불편함 속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연합을 안 해서 대적을 피해서 마지막은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은 낮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땅바닥에 뒹굴어야만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봐야만 갑자기 예수님이 선명해집니다. 고화질로 보이고 4K로 보이고 오직 고난 속에서만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눈물과 그 피부의 어떤 느낌과 그분의 먼지 묻은 그 등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아는구나,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찬란한 어떤 미래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문입니다.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편안할 때는 그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지만 고난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드디어 내가 동화되어서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혹시 이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쁨의 원천은 따로 놀지 않고 끊임이 없는 사이클처럼 늘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세상은 이 과정을 손해의 길이라고 보지만 복음 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로 연합하면 복음을 화해시키는 복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대적이 생깁니다. 공동전선을 펼치니까 내 반대편에 서는 세상이 있습니다. 대적이 생길 때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니까 세상과 내가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고난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참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였더니 그분이 가까이 보임으로써 또다시 연합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적함과 담대함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피할 수 없는 기찻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기쁨을 만드셨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설계하셔서 우리는 이 성화 속에서 잘 있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무한 사이클로 늘 매일마다 입체적인 기쁨이 우리의 입맛을 다지고 우리의 기쁨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천국의 윤곽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빌리의 기쁨이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느꼈던 입체적인 기쁨이고 크리스천의 기쁨이 무한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무한 동력을 평생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중국 선교사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양육하신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감옥에 들어간 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또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자원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업과 가정을 포기하면서 공산당으로부터 매일 추적을 도망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서도 교회를 50개 세웠습니다. 동역자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고 다음에 대적함 앞에서 담대하여서 구원의 증거를 매일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 은혜에 동참하니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까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도망치는 인생이라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무한 사이클의 기쁨을 매일 누리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생활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을 때 흔들릴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 KCPC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천국의 윤곽을 나타내어서 미국 땅 가운데 한인 사회가 그렇게 잘 드러난 것보다 아버지, 우리는 이 죽어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았을 때 매일 기쁨의 구원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하여 예수님의 얼굴이 가까이 보일 때 우리가 또다시 연합하는 그 기적의 사이클을 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낼 때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드디어 손을 잡아서 동행하는 그날을 고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